사무엘상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아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치되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아스가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유해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대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단신에게 크게 가로대에 그 노아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대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함해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속에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 읽은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열심히 읽었는데 또 물어보면은 또 이렇게 또 다시 성경 읽어봐야 되겠죠. 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지파를 각 1,000명씩 모아가지고 미스바에서 전부 다 모였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1,000명씩 모여가지고 뭘 했죠?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중에 누가 뽑혔죠?
사울.
왕으로. 사울이 뽑혔습니다. 누가 뽑혔다고요?
사울.
누구요?
사울.
사울이 뽑혔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 초대 왕이 됐어요. 우리나라 초대 왕은 누구죠? 대통령. 대통령은 이승만입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이야, 이거 어려운 걸 다 아시네. 근데 내가 더 어려운 거 하나 내면은 모를 것 같아서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스바에서 이제 드디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었는데 문제는 선택이 되었지만 사울이 왕 노릇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유를 몇 개를 찾아볼 수 있는데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사울이 어떤 행동을 했었죠? 사울이 왕에 딱 뽑혔는데 사울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어디 갔죠? 예, 행부 뒤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직까지 어쩌면 왕으로서 담대함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죠. 행구 뒤에 숨었어요. 그 다음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통치를 하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텐데 이 사람이 자기의 고향인 기브아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돌아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 자신도 아직도 왕으로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고 또 백성들도 왕을 뽑아놓고는 그 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소위 왕제도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왕이 뽑혔을 때 이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록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무슨 왕이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나올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반대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 세력을 향해서 사울이 왕으로 되었을 때에 그들 징계를 하거나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그는 잠잠하였더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관용이 있거나 사람이 정말 인품이 좋아서 또 용서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수도 많고 자기보다 세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미스바에서 왕으로 선출된 이제 사울의 모습은 사실 아직도 왕으로서의 왕권을 공고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에는 아직도 이 왕체제라는 것이, 왕정제도라는 것이 아직도 정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왕을 달라고 외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정제도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아직도 초기 단계에서 미미적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11장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전쟁이 발생이 됐고 그 전쟁이 발생이 된 것은 이제 그 해결하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3절에 보면은 이 전쟁이 일어날 때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전쟁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가 과연 있을까 하는 그들의 이제 고민이고 그들의 이제 걱정입니다. 우리를 누가 구원할 것인가. 그런데 19절에 가면은 다시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런 선언을 받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줄로 생각을 못했는데 구원을 얻는다 그럽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 누가 구원을 할 것인가?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 구원을 베푸셨다. 여호와께서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장은 바로 그러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한 번씩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전쟁이 발생이 됐어요. 암몬왕 나아스라는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디로 쳐들어왔어요? 예,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그런 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암몬 족은 어떤 사람이죠? 암몬. 암몬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모압이라고 하는 그 족속하고 형제죠. 근데 옛날 지금 이 사람들보다도 약 한 1000년 전쯤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브라함에는 조카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조카 롯이 소돔 성에서 살았는데 소돔 성을 하나님이 소돔 성이 그 당시에 동성애와 범죄가 아주 극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 성을 멸하시죠. 그래서 멸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습니다. 롯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을 이제 구원을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소돔성에 불이 나고 큰 일이 일어나더라도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 그런데 롯의 아내가 오다가 뒤에서 막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돌아다봤어요. 돌아다보는 순간 뭐가 됐다 했죠?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죠.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아내는 소금기둥으로 죽게 되고 이 두 딸과 롯이 사는데 문제는 두 딸과 이 두 딸이 생각하기를 이제 아버지가 아내가 없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대를 잊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큰 딸이 관계를 맺고 나온 족속이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난 사람이 바로 오늘 암몬족입니다. 그래서 암몬족과 모압족은 바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암몬족이 어디쯤이냐 하면 아마 요르단 대통령의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암몬족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후손, 암몬족은 바로 그런 후손. 그러면 암몬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관계죠? 친척 관계죠. 서로 가까운 사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인데 그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이 바로 암몬족이니까 이들은 가까운 사이죠. 그런데 이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이 암몬 여러분 지도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십니까? 없으신 분? 없으신 분? 네, 우리 정권사님이 오고 7-4입니까? 지도? 오른쪽 위에 7-4 우리 정권사님이 하나 갖다 드리세요. 최지영 지도? 최지영 장면 하나. 이정근 집사님은 지도 있죠?
네.
자, 이 지도를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 암몬이 어디쯤 되겠어요? 암몬이 여기서 암몬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여러분들이 못 찾으실게요. 암몬은 지도 정 가운데 보면 사울의 종말하고 제목을 써놨죠. 그 사울의 종말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좀 꼬불꼬불한 길이 있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입니다. 여기가 야복강. 야복강은 뭐죠? 야곱이 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늘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었던 그 강이 바로 이 야복강입니다. 거기가. 그게 야복강이고요. 또 왼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왼쪽으로 이때 그때 보면 사무엘 밑 하고 하는 그 사무 우자 밑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하나 있죠. 그게 무슨 강이냐면 야르묵강이라고 합니다. 야르묵강. 이스라엘은 강이 세 개 있어요. 그리고 그 강으로 내려오다 보면 왼쪽 끝에 그 위에 호수 같은 게 있죠. 이것이 무슨 호수라고? 갈릴리 호수입니다. 오케이? 지도를 보면 아시겠죠? 그럼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흘러내려가는 그 파란 줄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끝에 가면 커다란 또 물이 있죠.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사해가 됩니다. 사해. 이스라엘의 지도. 자, 그러면 야복강이라는 것이 가운데 있죠. 야복강에서부터 조금 더 내려와가지고 이 야복강 아래쪽으로부터 한 조금 더 내려와서 그 오른쪽 편이 그 오른쪽 편, 야복강의 오른쪽 편이 바로 암몬족이 살고 있었어요. 암몬 나라가. 그럼 암몬 나라는 어디까지 살고 있냐? 거기서 쭉 해가지고 이 사해까지. 사해 중간, 사해 그 중간 아르논강 있죠. 요걸 중간에 가 사해 중간에 보면 또 지도 칩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요게 아르논강. 이스라엘의 소위 3대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흘러들어오는 세 개의 강이 있는데 요 아르논강 여기까지를 야복강을 좀 건너서 그 다음에 요 아르논 사해까지를 암몬이 살고 있는 암몬 땅이에요. 그럼 그 암몬 땅 바로 밑에는 누가 사느냐? 오른쪽으로는 모압이 살고 있고 또 모압의 또 밑으로는 에돔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암몬, 모압, 에돔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암몬족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암몬족이 이스라엘을 계속 못 살게 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광야 삶을 살다가 40년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오려면 모압이나 암몬 땅을 거치게 돼 있거든요. 이걸 지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지금 여기 지도에 보면 여러분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에 꼭대기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암몬이나 모압 땅을 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암몬족과 모압족은 너희의 친척되는 동족이니까 절대로 서로 싸우질 마라. 그런데 이 암몬하고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래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걸 방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우리가 이거 다 민수기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렇게 배웠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 암몬족들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암몬족들은 사사기 시대 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울어서 모압 에글론 왕이 쳐들어갈 때는 옆에서 괜히 거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 아주 사사기 시대 때 치열한 전투가 뭐냐면 암몬족이 쳐들어왔을 때 누구하고 싸웠느냐면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람. 예.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죠? 길르앗 지방에 있는 길르앗 기생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깡패로 건달처럼 살고 있는데 길르앗 사람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이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건달인데 노비라고 하는 땅에 가서 건달들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야 좀 내려와서 우리 좀 구해줄래? 니네가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제발 와서 네가 군대 장관이 되라.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입다가 와서 이 암몬하고 싸우는데 암몬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길르앗 땅은 원래 우리 땅인데 니네가 뺏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입다가 그 불랑배가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건 너희 땅이 아니고 너희들이 가졌던 적도 없고 설사 너희 땅이라 하더라도 이게 350년 전에 이미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게 너희 땅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싸워가지고 무찔렀다 이거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이거 기억나면 천재죠. 사실 안 나죠. 이제 그런 게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암몬이 거기서 쫓겨왔어요. 그런데 이 암몬족이 바로 쳐들어온 것이에요. 다시 바로 이 길르앗 땅을 쳐들어. 그럼 길르앗은 어디냐? 길르앗은 자 여기 보면은 야베스 길르앗이 어딘가 하면은 왼쪽 위에 보면 빨간 글씨 있죠. 위쪽 편에 있죠. 왼쪽 위쪽 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써있죠. 바로 여기를 쳐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암몬족이 이쪽 오른쪽에서부터 약복강을 건너가지고 그리고 길르앗까지 왔어요. 그 암몬족들의 이 서울 수도는 이 오른쪽에 보면 빨간 것처럼 라빠 암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위에 그 라빠 암몬이 수도인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보통 사는데 오른쪽으로 쳐들어와서 바로 이 야베스 길르앗에 와가지고 지금 싸움을 거는 오늘 11장 1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와가지고 싸움을 하자 하고 이제 거니까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이 딱 쳐들어오니까 금방 1절에 보니까 손을 딱 들어버리고 우리가 너희와 조약을 맺자 그리고 우리가 니네들한테 종으로 당했다 이런 얘기를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사울은 왕이 되어가지고 기브아에서 열심히 농사 짓고 있는데 왕을 달라해서 왕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지금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암몬족이 쳐들어와서 야베스 길르앗에서 이 길르앗 백성들을 갖다가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싸우려니까 겁이 나서 싸울 수가 없어요. 사사시대에는 전쟁이 나면 사사가 막 울부짖어가지고 하나님께 싸워줬는데 지금 왕이 되어놨는데도 싸울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먼저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우리가 너네하고 조약을 맺고 평생 너희들한테 종로 될 테니 좀 봐달라고 일절에 보니까 상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뭐냐면 이 나아스가 아주 웃기는 소리예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 나아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니네들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겠다. 그러면 니네하고 조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런 왜 이러냐 모욕을 시키는 거예요. 어쩌면 입다 시대의 그 원한을 갚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조약을 맺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종노릇 하겠습니다. 하니까 암몬이 그래 그럼 종노릇 해라. 이게 아니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희 오른쪽 눈알을 다 빼버리겠다. 그런 다음에 전부 뭐가 되면 애꾸가 되면 그때 조약을 하고 너희가 종노릇 해라 이거예요. 이런 모욕적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성경 마소라 사본이라고 해서 이 성경에는 그 자세한 내용이 없는데 이 사해 사본에서는 발견된 거에 보면 여기 설명을 좀 붙여놨어요. 어떤 설명이 있느냐면 이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이 지도상에서 위로 올라와가지고 저 중간에 있는 야복강 근처에 있는 갓과 이 루벤 지파 사람들을 먼저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을 붙잡고 오른쪽을 다 빼버렸어요. 근데 그 싸움에서 져가지고 오른쪽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 사람이 오른쪽을 다 빼주는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니까 이 중에서 한 7천여 명이 도망을 간 것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예요. 여기 성경에 사해 사본이라고 사해 사본 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간 7천 명이 있는데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아 우리 이제 저 씨가 제발 좀 봐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쟤네들도 다 눈을 뽑았는데 너희도 눈을 뽑아야 된다.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심각한 문제죠. 이 전쟁을 하는데 이제 칼이나 이걸 오른손에 들고 왼손에 뭘 들죠? 방패를 들어요. 그 방패로 왼쪽 눈을 이렇게 가리고 오른손을 이렇게 보면서 싸우는데 오른쪽 눈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전투 능력을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전투 능력은 없지만 눈 하나 오른쪽 눈 없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야, 농사를 지어가지고 종로시 말해라 이런 뜻이겠죠. 그 원수는 없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도대체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타협을 합니다. 좋다. 그렇다면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우리가 혹시 온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청해가지고 그들이 만약 우리를 구원한다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한번 붙어볼 테니까 일주일만 시간을 좀 달라. 이럽니다. 그러면 이 암몬왕 나하스가 딱 그 말을 듣고 그래? 과 일주일 주지. 뭐 어쩔까 모르냐. 암몬 나하스는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에 도저히 이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질 못하라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암몬의 생각을 갖다 암몬의 군대가 이스라엘 정도는 얼마든지 다 와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번 기회에 차라리 이스라엘이 다 온다면은 아예 이스라엘 본토까지 이 밑에 이 요단강 아래쪽 이 본토까지 다 점령을 해서 전부 종을 만들겠다는 이런 아주 자만심과 아주 힘 있는 그 당당함을 가지고서 지금 좋다 일주일 그럼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뒤에 누가 있다고? 하나님이 있는 걸 이 암몬 왕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놓고는 하나님이 어쩌면 하나님이 있어봤자 내가 더 세지. 암몬은 암몬대로 자기네 왕, 이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신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몬 왕이 그런 건방진 소리를 하고 당당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하는 이 자존심을 좀 지키세요. 자기가 성도고 교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조그마한 공격에도 우리가 푹 쓰러집니다. 조그마한 유혹이 와도 성도를 그 본분을 다 잊어버립니다. 아니 조금만 우리가 뭐 힘들어도 조금만 누가 불쾌해도 내가 성도라고 하는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바로 반응을 하고 쓰러져버리고 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있는 것이에요. 심각하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도전이 늘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를 세우시기 위해서 도전을 주시는데 그런데 도전을 주시면서 그 성도의 배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배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서 계세요. 서 계시면서 다 이미 피할 길도 예비하시고 왜냐하면 간구하면 반드시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힘을 주시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고 바로 거기에 납작 엎드리고 우리가 죄악을 맺고 종노릇 타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도 여기서 깜짝 놀라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형편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선택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른쪽 눈알을 빼어야 한다는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지금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정도 보면 정말 분하잖아요. 이 땅이 약속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내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전혀 다른 이방국이 와가지고 지금 이런 모욕을 당하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분해서 일어나야죠. 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을 하느냐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고 죽더라도 깨끗하게 한번 싸워서 이겨야죠.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지금 형편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성도로서 자존심을 지키세요. 성도로서 정체성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삶의 현장에서.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사자를 보니까 사자, 이 사람들이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전 12지파한테 이제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보내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가는가 하면 이 사울이 지금 살고 있는 기브아에도 옵니다. 그 기브아에 와서 사울이 어딘지 제가 보기엔 이 사람들이 아마 사울이 왕이 되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기브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럼 왕이 있다는 걸 알면 왕한테 가서 대왕이시여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말이 안 나오고 백성들한테 가서 우리 이제 죽게 됐으니까 백성 같이 손잡고 아이고 하고 같이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밭에서 일을 하던 이 저 사울이 왕이니 지금 뭐예요? 5절에 보면 뭐예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뭘요? 소를 몰고 오고 있어요. 왕님이 이거 참 대왕님이 소를 몰고 오는데 그런데 보니까 백성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난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말하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한 대기로 지금 차차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 남궁을 사울을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사울로서는 왕인데 자기가 좀 내가 나와 싸운다 했다가 암몬하고 혼자 붙어서 지지요. 지금 암몬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왕권도 지연차는데 왕이라고 지금 찾아와서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이 이제 6절서부터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말을 들었어요? 암몬이 와가지고 우리를 망신 줍니다. 모욕을 하고 지금 막 흔들고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말을 들을 때 사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신이 그게 크게 감동을 했어요. 갑자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사울이 소를 끌고 가다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확 임하는 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울이 뭘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크게 뭐가? 6절에 보면 뭐가 일어났어요?
노가.
예, 노가 뭘까요? 노가. 분노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거룩한 건데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화가 났다는 것은 아유 기분 나빠 이런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그 암몬족이 감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우리를 쳐들하고 모욕을 하느냐 이런 분노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서도 마치 이 멍멍짓는 개들처럼 땅바닥이나 보면서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죠. 사울같이 이렇게 소를 끌고 다니면서 어쩌면지 형편없는 왕이면서도 형편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자존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엄청난 신분 상승이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못 느끼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사울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도 성령이 임했을 때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게 노니까 직전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한결이 소를 채워 한결이라고 하는 건 두 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차를 끄는데 황소가 두 마리 끌거든. 그 두 마리를 한 결이라고 해요. 그게 한 결이 이 두 마리 황소를 딱 잡더니만 집에 갔어요. 그래서 잡더니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각을 떴어요. 각을 떴다는 건 칼로 잘라서 갈기갈기 찢었다. 그래서 12개 종류로 나눠요. 이 조각으로 나눴어요. 왜 12개로 나눴을까요? 12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이 조각으로 나눠서 사자들에게 이걸 각 지파로 보내라.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라 하냐면 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자, 누구든지, 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야, 이 사울이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이제 이것을 보는 순간,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나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그 소를 그러니까 자기네 소를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사울은 지금 말을 굉장히 멋있게 하는데 사실 이 말은 소를 잡겠다는 게 아니고 뭐죠? 그 안 나오는 사람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백성을 내가 각을 뜨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를 보내면서 어떻게 너희들의 소를 각을 뜨겠다. 그러나 그 말의 본심은 뭐죠? 하라는 것이죠. 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게 필요해요. 당연히 성도들끼리의 이 우애라는 거야, 사랑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막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들 싸우는 거 보면 막장 드라마보다 더하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사울은 이런 멋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그러면서 자기 뜻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랬더니 온 백성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네.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었을까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무슨 두려움을 줬을까요? 겁을 나게 했을까요? 여기서 그런 의미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생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값싸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사무엘을 위해서 싸우라. 사울 자신이 왕이고 사무엘은 선지자고 사사인데 하나님의 종인 이 사무엘과 그 사무엘이 하나님을 통해서 세운 바로 이 왕인 사울 이들을 위해서 싸워달라 하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홀리 무어가 되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두려움,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무섭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심이죠. 그런 것이 백성들에게 생기니까 여기 보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왔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전부 모였는데 8절에 보니까 모인 사람을 다 해서 몇 명이 모였죠? 몇 명? 예, 이스라엘 자손이 몇 명? 30만. 또? 유다가 3만. 아니, 유다는 누구고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유다는 유다 지파겠죠.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그럼 전체가, 자,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고 유다 사람이 3만이니까 전부 몇 명일까요? 유다는 누구세요?
27만.
그럼, 여, 지금 전체가 몇 명이죠, 그러면? 자, 이스라엘 사람이 몇 명? 네. 그럼 유다 사람은 몇 명? 그럼 합치면 몇 명? 아, 이거 헷갈리네. 성경이, 여기서 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중요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유다라고 하는 한 지파와 나머지 열한 지파가 차별이 돼요.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은 똑같이 그런 말, 11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드디어 이스라엘에는 유다지파가 정통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11지파는 그냥 이스라엘이라 부르는데 유다지파는 이스라엘이라 부르질 않아요. 유다지파라 반드시 부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그럼 이스라엘은 나머지 11지파, 유다는 그냥 유다지파만이에요. 왜냐하면 유다지파는 정통 왕이 돼요. 아마 여기에서 사울이 왕되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다지파였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30만이 모였는데 겨우 3만이 모였는 거죠. 모여가지고 어디에서 모였나요? 이들이? 네? 네, 배색을 한번 지도해서 찾아볼까요? 배색을 찾아볼까요? 배색은 어디서 먼저 찾느냐? 예, 우선은 배색은 우리 야베스 길르앗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은 벳산이라고 나오죠. 요단강을 다 건너서 내려오면은 그죠? 요단강 건너서 내려오면 벳산이에요. 벳산에서 오른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빨간 글씨로 거기가 베색이라고 하는 데가 나오죠. 그죠? 베색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뭐 디르사.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세겜 땅이 있네요. 거기서 쭉 내려와가지고 빨간 글씨로 가면 베델이 있네요. 베델. 그죠? 그 다음 베델에서 거기 조금 더 내려가니까 라마, 미스바. 미스바에서 조금 더 내려가니까 기브아가 나오죠. 그러면 지금 사울은 여기 기브아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모았다고요? 베세게다 모았다는 거예요. 자, 지도를 보면 다음이다. 그러면 지금 기브아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딱 올라가다 보면 6km 정도 올라가면 왼쪽편에 이렇게 옆에 구름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그 위에 성이 있어요. 제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덕 위에 이렇게 성이 있는 게 바로 기브아인데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데 그 기브아에서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죠? 베색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럼 베색에서 싸움을 누구와 지금 암몬족은 어디에 와 있다고? 야베스 길르앗에 와 있으니까 베색하고 야베스 길르앗은 거리가 멀어요, 안 멀어요?
멀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다 중간에 뭐가 있죠?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럼 그 강을 넘어가 싸워야 되죠. 여러분 지도를 보면 좀 이해가 갑니까?
네. 네.
그런데 이 베색은 좀 언덕에 있어요. 그러니까 돌출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베색에서부터 밑에 내려다보면 요단강까지는 가파른 이런 비탈길이에요.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잠깐만 올라가면 바로 뭐가 있느냐? 길르앗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여기 지금 베색에 모이고 33만이 모였어요. 자, 이들 모여가지고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가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그리고 내일 해가 뜨길 때 해가 좀 뜨거울 때 한낮까지 너희들 다 구원해 줄 것이다 하고 이제 9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내일 해가 뭐죠? 더울 때 한낮에 너희들 구원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는 이제 야베스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은 기브아에서 사울의 얘기를 듣고 아, 이제 사울이 33만이나 모았구나. 근데 이게 일주일밖에 기한이 없는데 각을 떠서 보내고 나서 바로 이렇게 33만이 모였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심각성을 알고 더더라 사울과 사무엘의 이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고 왕에 대한 존경심도 있는 것인데 사울이 지금 그것을 아직도 못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야베스 온 사람들처럼 너희들 가가지고 내일 낮에 우리가 모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는 10절에 보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암몬족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내일 너희한테 갈 테니까 너희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죽이든지 살리든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야베스 사람들이 누구에게? 암몬 나아사에게.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이제 끝났어요. 지금 이것이 거짓말이지. 그죠? 내일이면 너네 죽는다. 그리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작전상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내일 갈 테니까 너네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암몬이 얼마나 지금 의기양양하고 있어요. 그래, 너 내일 온다고 알았어. 지금 이러고서 방심하고 있으면서 놀고 있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11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역사가 일어나요.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세편으로 하세요. 동서, 구미 이렇게 다 오른쪽 왼쪽하고 구미 해가지고 세편 때를 지어서 30만 이상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갔다고요?
새벽에
11절에 보니까 낮에 가는 게 아니라 새벽에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일 우리가 할게 하니까 암몬은 다 이겼죠. 그것이 전쟁이.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도 마시고 지네끼리 지금 어떻게 내일 오면 오른쪽 눌러 몇 개씩 뽑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자고 있는데 새벽에 30만이 어디서부터? 베색에서부터 내 돌진해가지고 어디로? 길리아 야베스까지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그래서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렇게 기습을 한 것이죠. 새벽에.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말았어요. 이렇게 전쟁이 끝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야베스 사람들이 왜 이 기브아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울면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어보면은 4절에 보면은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왜 모든 백성이 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브아의 백성들이 야베스 백성들을 생각해서 그만 간절해서 울었을까요? 그럼 왜 백성들이 같이 울었을까요? 두려워서 막 그럼 여러분 두려워서 같이 막 손잡고 울까요? 사실 이 길르앗 쪽의 사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길르앗 사람하고 요단강 이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가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왜 이 기브아에 왔으면 그랬을까?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이런 것 같아요. 길르앗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면 우리가 다른 누구죠? 그쪽에 므낫세 반지파하고 갓지파하고 루벤지파 그 세 지파가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같이 넘어와서 싸워주고 아내들은 놔두고 와서 싸운 다음에 전쟁 끝난 다음에 갔다는 걸 우리가 기억나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21장에 우리가 배울 때 보면은 사사기 21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그 레위인 여인 첩을 갖다가 막 이래가지고 죽였잖아요. 기억나죠? 그래서 열두 조각으로 나눠서 보냈던 그 나던죠. 그래가지고 미스바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11지파가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공격했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전멸했어요. 그리고 몇 명 남았냐면 600명이 남았어요. 남자가. 여자들 다 죽었어요. 애들이. 근데 남자가 600명 남았으니까 장가를 가야 돼. 씨가 없어졌거든. 그 씨를 찾기 위해서 미스바에서 다시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11지파가 회의를 모여서 이번 베냐민을 이렇게 징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참여 안 한 족속은 누구냐? 했더니 바로 이 요단강 건너편에 길르앗 사람들이었어요. 길르앗 요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데 아무도 보내 사람을 보내지 않은 거야. 그게 사사기 21장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11개 이 저 연합 이 지파 군대가 길르앗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길르앗을 다 죽여버리고 거기서 천연을 400명을 붙잡아다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 600명한테 결혼을 시키는 그리고 나머지 200명 모자라는 것은 실로에서 여호와 제사 지낼 때 거기서 보쌈해가지고 200명 훔쳐갔었죠. 그래야 600명 채워졌다고 기억나세요 혹시? 바로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의 딸들이 400명이 누구한테 갔었나? 바로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가 바로 베냐민 지파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기스의 아들 기스가 유력인사라는 건 남아가지고 몇 명 안 남았으니까 땅을 많이 차지해서 그래서 유력인사가 된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의 아내는 어디서 왔을까요? 당연히 길르앗 사람이죠. 그럼 길르앗과 베냐민 집안은 어떤 관계일까요? 사돈집이에요. 친정집은 이게 지금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 아내들은 전부 다 친정이 어디냐 그러면 다 길르앗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브아로 오는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소위가 사돈댁이 와가지고 여보게 사위 우리 다 죽게 생겼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같이 손을 놓고 목 놓아서 울 수가 밖에 없어요. 무슨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시간이 얼마 안 지난 때거든요. 지금 그래가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울도 그렇다면 우리가 공격을 해요. 사울도 어쩌면 길르앗은 누구라고 어쩌면 우리 사돈집이고 우리 처갓집 쪽이고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니 다 무찔렀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났어요.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11절인가 1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정말 사울이 너무나 용감하게 잘 싸운 걸 알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기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너무 기뻤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그 당시에 사울이 왕이 되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비아냥거리고 질축거리고 비웃고 정말 조소하던 그놈들을 오늘 다 죽여버리자. 소위 비리들 다 잡아 죽이자. 이렇게 훌륭한 우리 사울 왕을 갖다 감히 누가 이렇게 된 거죠. 그게 13절에 있는 얘기, 12절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사울이 아주 멋있게 얘기하죠.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왜 못 죽여요? 이날은 승리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이런 아름다운 날인데 왕으로서 이제 왕으로서 뭐를 베푸는 거예요? 안양을 반영을 베푸는 거예요. 절대 죽이지 마라. 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못 죽여요. 그러니까 이 비류들이 그때부터 납작 엎드리게 되고 그 비류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마음으로서 깎듯이 하는 것이, 이 역사를 알고 성경을 공부를 하면은 성경이 아 그런 거라고 나는 건데, 그걸 모르고 백날 읽으면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딱 보니까 아 사울 왕이 이제 왕의 권세도 잡았고 백성들이 사울을 완전히 쫓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야 드디어 왕 제도를 바로 세울 때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이요 우리가 길갈로 가자. 길갈에 가서 어떻게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게 뭐냐면 이제 드디어 왕권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길갈에 다 모이는 거죠. 길갈은 어떤데? 길갈 한번 찾아볼까요? 길갈이 어디죠? 길갈이 어디쯤 있을까요?
네.
3-4 지도를 해야 돼요. 4를 가지고 해야죠. 7-4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7-4 지도에 보면은 길갈이 그 사해 있는데, 우리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그 사해 바다 약간 왼쪽에 보면은 길갈이 있죠. 그죠? 그럼 길갈을 그 바로 위에 파란 줄은 그거 뭐라 그랬죠? 요단강. 그러니까 이 지도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세워서 보면 요단,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가 사해고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동편은 지금 길르앗 지방이고 서편은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길르앗은 여기 저 길갈이라고 하는 데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일 첫 번째 있는 성이라는 것이에요. 길갈이. 그렇죠. 요단을 건너자마자 요단강을 건너면서 있는 것이 첫 번째가 길갈인데, 이 길갈 성은 실제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을 해가지고 처음 들어와서 주둔을 했던 것이 바로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길갈이라고 하는 말은 돌이 굴러간다는 거예요. 굴러간다. 그래서 수치를 자기네들의 옛날 과거의 모든 수치를 굴렀다. 굴려버렸다. 잊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길갈 성에서 이들이 제일 처음에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뭘 하죠? 할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오면서 할례를 할 수가 없죠. 전쟁을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와서 첫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할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길갈에 와서 그들이 농사를 하고 거기에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그치게 됐어요. 길갈에서. 그래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워놓고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이 돌이 뭐냐 묻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라 해서 길갈에 가면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지금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도 어디도 성지가 아니라 길갈이 최고의 성지예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사무엘 왕국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었던 것처럼 이 나라를 똑같이 우리에게 이끄실 것이다. 너희들에게 왕이 있지만은, 왕을 세우지만은 그 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길갈입니다. 실제로 사울은 길갈과 실로와 미스바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세 군데에서 사역을 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이병택 집사님 배웠죠? 기억나죠? 안 나도 돼요. 어떡하겠어요? 안 나는 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길갈에서 드디어 이 사람들이 거기서 왕을 삼고, 드디어 쉽게 얘기하면 길갈에서 뭘 했다? 왕의 즉위식을 한 거예요. 취임식을 한 거예요. 왕 취임식을. 그 전까지는 왕 뽑히고 선거를 해서 다 뽑혔는데 취임식을 못했어. 왜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기부하에 가서 농사나 짓고 앉아있고 소나 끌고 다니고 있었죠, 왕이. 그런데 이렇게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주시면서 전혀 사울과 관계없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이 공격하게 함으로써 이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이 왕대에서 드러내시고 그 왕된 사울보다도 배후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장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긴 하지만 사울이 얼마나 멋있게 얘기해요.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여호와께서 베푸셨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이 1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을 삼고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사를 드리고 전부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사울은 드디어 왕권을 공고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데가, 그래서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 확실하게 즉위한 곳인데, 13절에 가면, 13장, 12장 지나고 13장에 가면은 바로 길갈에서 사울은 왕에서 꺾입니다. 왕에서 쫓겨나게 돼요. 왕이 취소가 되버려요. 그런 비운이 바로 13장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길갈은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좋았다가 먹는 것이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우리가 12장을 지나서 13장에 가면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성경 13장을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좀 자존심을 갖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근데 야베스 사람들처럼 이렇게 바로 쫄아가지고 오른쪽 눈 뺀다 그러면 빼시오. 우리 종로를 하면서 이럴 수 없잖아요.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특히 이렇게 교회가 혼탁해지고 신앙이 너무 어지러워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게 임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의 예수님, 우리 뭐 찬양도 하고 그랬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딸이 하나 잘못하면 우리 집안에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딸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서연이가 우리 딸인데, 누가 서연이를 막 욕하고 그러면 얼마나 분노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딸을 가면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욕을 먹고 행패를 없는 짓을 해도 우리는 태연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욕 먹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마 분노를 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성도의 삶,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죠.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르앗 야벳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도들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이 정말 성도의 모습이 맞는지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정도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혹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성도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 너무 싸구려 값싸게 해가지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 이름이 실추가 되는 이런 일을 혹시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앙의 삶을 잘 산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삶이에요. 뭐 다른 게 없어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만약 추락시켜버린다면 우리가 사업터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아니면 뭐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성도의 향기를 잃어버리고 성도의 그 정말 그 고귀한 그 신분, 그 정말 아름다운 그 이름을 얼마나 우리가 갑자기 던져버린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싸우는 영적 군사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이 우리의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고 정말 비굴하게 만들려고 할 때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그들을 둘도 같이 못하는 묻히려버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게 해주세요. 자, 이런 것을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이 자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